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6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을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단락 안에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읽은 13절에서 16절과 그리고 17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누고 크게 또 이 세 단락을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생이라는 주제로 이 13절에서 3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제자도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읽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사람들이 어린아이같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현대어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함으로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만짐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것에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만진 것과 민수기 17장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면서 만진 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만지면 우리 아이를 만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아마 이들은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만져주기를 원함으로 아이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나이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뜻하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아주 아기들에게도 사용됩니다. 갓난아기부터 7살, 우리 유치부 아이에 해당된 아이들에게도 사용되고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8살부터 13살까지 우리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이가 언제 아이인지, 몇 살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데려와야지만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의 수동성입니다. 본문에는 분명하게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것입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게 스스로 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데려와짐 당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본인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데려와짐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7장 32절에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역시 성경에 분명히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8장 22절의 맹인도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거동이 불편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 예수님에게로 온 것이 마가복음에 계속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올 수 없었지만 어른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옴을 당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려온 어른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본문에 꾸짖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꾸짖었다라는 것은 이 말만 봐도 동등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꾸짖는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꾸짖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꾸짖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제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앞 9장 37절에서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분명히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박해하고 꾸짖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9장 37절, 38절의 일련의 상황들과 이 주변 상황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자신들을 높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나의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해줄지 말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할지 말지를 마치 자신의 권력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온 어른을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하십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아이들을 왜 그렇게 대했는지 왜 오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이들을 꾸짖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성인 남성의 숫자만을 셌습니다. 그러니까 4천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성인 남성 4천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사람을 세는 숫자에 포함도 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이들과 여성들은 미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의 지위는 더욱더 낮아집니다. 심지어 출산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면 버리는 것도 크게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검투사가 되거나 창기가 되거나 거지가 되어서 팔려지곤 했습니다. 심지어 이 거지가 되는 아이들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거지는 구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불쌍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손을 자른다거나 발을 자른다거나 일부러 장애를 갖게 해서 사람들이 더 동정심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의 아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좋은 환경에서 완벽한 환경에서 자랍니까? 언제든지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고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부모님과 연락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아이들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이 당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인 것 자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 뭔가 공적인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것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쁜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천한 아이들이 이 자리에 온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되는 것이 하등 없었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사람들의 가치는 잘 싸우는지 또는 일을 잘하는지로 판명이 됩니다. 일을 잘해서 농사를 잘 짓거나 또는 뭐 사냥을 잘하거나 우리를 먹게 해주는 사람은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싸움을 잘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 싸워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보자마자 꾸짖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가 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중긍정이라는 표현인데 오는 것을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금하지 말라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이죠. 아주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싶어도 그 TV는 아버지 거고 리모컨은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지금의 아이들도 그런데 이 당시 아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집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작은 것 하나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아이들인데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여기서도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분과 나이와 성별과 인종과 계급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들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수동적일 수밖에는 없는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즉,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수동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데려와졌고 그 결과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부르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그저 어른들이 끌고 간 대로 끌려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배는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풍이 와도 끄떡이 없고 어느 망망대해를 가도 잘 가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에는 선장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명령하는 사람, 시키는 사람, 주도적인 사람이 한 명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수동적으로 선장이 시키는 대로, 사공이 시키는 대로 해야 그 배가 잘 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한 명이 누가 돼야 하겠습니까? 그 한 명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라, 마라 시키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해야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뒤에 16절 이후에, 17절 이후에 나오는 이 재물이 많은 사람도 수동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내 생각이 생기고 내 판단이 생기고 결국 내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 아마 이 사람에게는 버리라는 걸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라, 포기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깝기도 하고, 지나온 내가 이거를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걸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손가락질 당하고 율법도 다 지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라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생각들의 끝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수동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될수록 그런 것이 더 없고,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것, 예수님의 말씀에 수동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는 많아지게 됩니다. 세상은 독립하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말합니다. 물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립하는 것이, 자유한 것이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대가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민폐가 되어지고 뭔가 잘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 다음 세대를 이런 세상 가운데서 키운다는 것은 점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수동적이지 않게 되고 능동적으로 뭐든지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만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동성을 강조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수동적인 사람을 나쁘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 누가 옆에서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치 마마보이처럼 그런 수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인 것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잣대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오는 것도, 여기 와서 쫓겨나는 것도, 아무것도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정확히 반대되는 위치에 아이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던 이 아이들이 정확히 이 말씀 가운데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아이들이 둘 중에서 분명하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예배 부름을 하면서 찬송가 67장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청소년부 아이들과 저희 청년부 아이들이 종종 손을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하자라는 이 이야기에 괜히 손을 들지 않게 되는 이유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20살부터 체플을 드릴 때, 예배를 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라고 예배 인도자가 이야기하면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안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손을 들고 찬양하자는 말에는 한 두 명 손듭니다. 한 200명이 넘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한 두 명 손을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도 하고 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딪힐까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손을 들자고 하면 손을 들고 일어나자고 하면 일어나는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생각이 생기고 내 판단이 생기면서 예배 때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동료 사역자들과 이야기할 때 너는 사역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때 대다수의 많은 사역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나쁜 거를 시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좋은 것을 시키고 열심히 준비할 텐데 아이들이 안 하는 것이죠.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안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아, 우리 아이 제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들도 이 애가 내 말도 안 들어요 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님 말도 안 듣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교회 선생님 말도 교육자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울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울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하셨어요. 오래 다니던 교회도 떠나오게 되고 학교도 떠나오게 되고 전학 오고 나서 제가 표준말을 쓴다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교회를 안 가도 그전에는 교회 안 가면 엄청 맞았는데 너무 미안하시니까 교회를 안 가도 혼내지 않으시고 친척집을 갈 때도 무조건 데리고 갔는데 제가 안 간다고 해도 혼내지 않으시게 됐습니다. 제가 친구 집에서 하루를 자든 이틀을 자든 혼내지 않게 되셨어요. 저한테 무한한 자유가 생긴 겁니다. 그 자유가 생기자마자 저는 설날이고 추석이고 친척집도 안 가게 되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지 말지 교회를 갈지 말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컨디션에 맞춰서 일어나게 되면 가고 못 일어나게 되면 안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자유해질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재화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갈수록 주님 앞에서 수동적인 것과는 멀어지게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부터, 가을부터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기만 하면 올해 성탄절 선물은 무엇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집에 양말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 양말 안에 선물을 넣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죠.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도 성탄절에 선물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이 선물을 안 주면 그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안 사주면 이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뭐 훔치지 않고서야 뭐 우리 아이들이 뭐 돈을 많이 벌지 않고서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사면 돼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사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선물을 받았다 한들 기쁨이 적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모습이 이렇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원받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부모가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능력과 위로와 기쁨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며 간절하게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혼나는 걸 참 무서워합니다.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많이 맞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어른이 되면 혼날 일이 없어집니다. 혼날 일이 없어지니까 두려운 것도 무서운 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것이 듣기 싫어집니다. 내가 이미 혼나지 않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도 그 잘못을 바로 지적해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 그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게 없고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고 슬픈 일이며 죄와 가까워지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른들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갈 때 주님의 축복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 좋은 게 많이 생각나긴 하지만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많습니다. 친형제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기들입니다. 조금만 먹을 거 많이 줘도 막 진심으로 화내고 막 때리고 막 할퀴고 진짜로 진심으로 아이들은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땡깡 부리고 마트에서 막 드러눕고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침 뱉고 먹을 거 뱉고 정말 악마 같은 모습이 아이들에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아이들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잘못을 하더라도 결국은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큰 것 같은 우리 말 안 듣는 청년들도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부모님이 재워주시고 먹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드림길 모든 성도님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장소를 주시고 좋은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어린아이처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주님의 진정한 순전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